입장에서야 전세금 때문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반대로 또 집주인은 돈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.
네, 그런 걸 이제 이전 거래라고 그러는데 예, 예. 대개 임대인에 비해서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서 임차인이 네. 많죠. 그래서 이 임차인의 돈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임대인에 간다는 것 자체가 소비를 전체적으로 아하. 보면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.
예,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은 분들은 돈을 자꾸 갖고 있어야 쓸 텐데 네. 집주인들은 안 그래도 좀 돈이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그렇죠. 가정한다면 전세금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.
네.
한국은행이 이런 비슷한 분석을 한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전세가격 상승이 소비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나왔습니까?
네, 한국은행 분석이 맞는다는 전제 하에서요. 지난 예. 7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12% 넘게 올랐고요. 서울만 보면 10%가 넘게 올랐습니다. 물가 오른 걸 감안하더라도 지난 2년 동안 전세가격 상승으로 민간 소비를 약 1.7%가량 갉아먹은 셈이다. 이런 계산이 가능한데요.
예.
그러고 보니까 지난 2분기에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보다 1.1% 성장을 했는데 소비는 0.6% 증가에 그쳐서요. 내수 부진이 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.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요.
네.
전세가격 상승이 이런 내수 부진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.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. 요즘 당국의 전세 대책을 좀 보면요. 뛰는 전세가를 따라잡는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 일변도인데요. 이렇게 되면 보증금 못 돌려받고 그래서 소비는 더 위축되는 네. 악순환 예. 구조고 될 수도 있습니다.
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뭐 저금을 해놔야죠. 전세값 올리는 걸 또 부담을 할 수 있을 테니까
예.
열심히 적금 부어서 이번에 침대 하나 좀 바꿉시다. 그러면 야 전세값 얼마나 오를지 알고 침대를 사 좀 기다려보자.
그렇죠.
이런 식으로 소비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. 세법 개정안 문제로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전국이 떠들썩했는데 예, 고소득 자영업자한테 세금 더 걷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요. 뭐 모자란 세금 거둘 곳은 여기밖에 없다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.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국세청이 굉장히 또 바빠지게 되겠습니다.
그렇죠. 현호석 부총리가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
예.
국세청이 당장 학원, 예식장, 성형외과 변호사 등 현금 많이 받는 곳에 대해서 일제 세무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
네.
알려졌습니다.
우리 국민들한테 제가 뭐 여론조사를 따로 해본 건 아니겠습니다만 세금이 불공평하게 거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한쪽의 축은 뭐 재벌 같은 대기업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현금 많이 받는 사업하는 분들 네.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이런 분들 좀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느낌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이분들한테 세금을 제대로 좀 거두면 얼마나 더 거둘 수 있다는 겁니까?
지난 5년 동안요.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들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세금을 보니까 한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.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
예.
1년에 한 3천억 정도 더 걷었다는 얘기죠. 국세청 인력의 한계도 있고 자영업자 전체적으로 보면 탈루율도 몇 년 동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얼마나 더 많이 거치겠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올 11월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갖고 있는 의심거래 보고 자료하고요.
예.
2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자료를 세금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쓸 수 있게 돼서
네.
더 많은 탈루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기대도 나옵니다.
1년에 3천억 원 정도 세무 당국이 부지런히 더 세무 조사를 하면 더 거치는군요 이쪽에서.
예. 예.
유럽 경제 이야기 좀 해보죠. 요즘 뭐 한동안 잠잠했습니다만 유로존 경제도 슬슬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예. 유로존 그러니까 유로화를 쓰는 유럽의 17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년 반 만에 분기별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.
예.
유로존 전체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.3% 성장한 걸로 나왔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 독일과 프랑스 덕분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. 특별히 독일의 2분기 성장률이 0.7%로요.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고 프랑스 성장률도 0.5% 성장한 걸로 나와서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0.2%였던 걸 감안하면 크게
반전이 네.
됐습니다.
그러니까 유럽 중에서도 유럽이 골고루 다 잘 되고 있는 건 아니고 독일하고 프랑스 두 나라가 주로 돋보이고 나머지
예,
전체는
경제 규모도 여기에 두 나라가
예.
제일 크고요.
삼성전자하고 현대차만 잘 되는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또 없어 보인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유럽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앞으로의 시각과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?
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. 이게 중론인 것 같아요.
예.
이게 구조적 개선인지 아니면 순환주기에 따른 일시적 반등인지 한두 분기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올해 유로존의 성장률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으로 마이너스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. 모건스탠리 같은 회사도 아직은 잠정적인 반등이고 성장세를 지속하기 쉽지 않다 이런 보고서를 최근에 낸 바가 있습니다. 다만 다행스러운 건 경기 하락이 일단 멈췄다는 건데.
그래, 또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?
그렇죠.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예. 있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계획이라든지 중국의 성장률 추이 뭐 이런 변수들이 유로존이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
네. 우리나라도 매달 일자리 얼마나 생기는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최근 소식이 들어왔죠? 얼마나 늘었습니까?
월별로 취업자 수가